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1일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절하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루어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 2%까지 통화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주가와 석유 가격은 11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구글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래리 페이지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 알파벳을 세우고 자신과 공동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이 회사를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인도계인 순타르 피차이가 맡게 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검색 엔진과 구글, 구글 글래스 그리고 무인 자동차 사업을 총괄하는 구글 X 등은 모두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페이지는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큰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테크놀로지 사업에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14만 명이 서부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청도 군사지역에서 지난달 시작된 공동행동 2015 훈련은 육해공 상군합동으로 벌리는 훈련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올해 예정된 100여 차례 합동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중국군 규모는 230만 명에 달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훈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에도 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같은 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인 대다수는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과 관련해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넣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을 택해서 답할 수 없다는 반응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압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 뒤 바사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라사드 정권의 운명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의 승리를 돕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이라크 내부 문제 해결은 ISIL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미뤄야 하며 아사드의 운명은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시리아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 주베르 장관은 수니파 극단주의 ISIL이 세력을 확장한 것은 아사드가 자기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달 전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감시선을 파견했었다고 필리핀 정치인이 주장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아체텔로 의원은 11일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중국 해양경비선이 제2 토마스 솔로 명명한 모래톱 가까이 접근했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계기로 한국군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측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한국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맞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도발로 규정하고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수색정찰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조준사격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됐습니다. 저 소식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비무장 내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단순히 북한군을 저지하는 개념에서 경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당정협의 직후 이번 사건으로 한국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우측되지 않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당국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바로 조준사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색 장소와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군이 한국군의 수색 장소와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고 이를 피해 도발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DMZ 수색 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며 북한군이 수색 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DMZ 주도권 작전을 확보 작전을 더 강화하고 해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한국의 전방 지역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서부전선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으며 비정기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해 10일 발표한 목함 지뢰 관련 대북 경고 성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맞서 10일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이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조치로 확성기 방송 재개는 11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의 불법적 지뢰 매설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선 비무장지대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1사단 지역 두 곳에서 우선 실시되며 매일 오후 5시 이후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보다는 한국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번 지뢰도발 사건의 불법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요소 가운데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체 사상과 우상화 교육 등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확성기 방송의 외부 세계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km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조준 타격 등 도발을 감행하면 가차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확성기 설치 지역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과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방송용 확성기를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철거한 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의 일부로 군사 붕괴선 지역 11곳에 재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유보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함께 북한이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 포고 등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2004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천안함 폭침으로 합의는 사실상 깨졌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합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공식 발표된 10일까지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국방부와 군 당국으로 일원화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경로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온 한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뢰 도발은 물론 최근 표준시 변경 발표 등 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지뢰 도발과 고위급 회담 거부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8.15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 북쪽은 북쪽 나름대로 자주와 전엄을 내세우면서 그를 위한 정치적 일정과 행보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긴장과 경색, 대립 기조 하에서 DMZ, 지뢰매설과 같은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군사적으로 서해뿐만 아니라 육상의 붕괴선 지역에서까지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또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 내용을 담은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해 고심 끝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수용하기는커녕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후 20여 차례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 경기와 씨름대회 등 체육 행사와 종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도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분간 남북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대남 정책 관련 인사들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남북 대화에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15 광복절 직후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과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남북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북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쯤 태권도 관련 남북 공동 시범행사를 비롯해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DMZ 내 폭발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뭔지 또 남북관계의 향방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BOA 노시창 기자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DMZ에서 발생한 이 목함 지뢰 사건, 북한은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북한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김영철이 총국장으로 있는 정찰총국에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북한 군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아주 충성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입장에서는 현영철이 죽고 뭐 이런 군부 상황을 봐서는 자기가 뭔가 도발을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김정은에 사인 받아서 공을 세우고 싶겠죠.
네.
이런 북한 내부 불안정한 내부,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조돌적이고 즉흥적인데 남한을 도발을 해가지고 뭔가 공을 자기 공을 세우면은 리더십이 과시가 되고 또 군부가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선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쨌든 남북관계고 또 동북아시아에 미칠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립 문제 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네.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가질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뭐 당장은 뭐 우리가 이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대북 선전을 십몇 년 만에 다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확성기 2004년 방송이요?
예, 확성기 방송이죠. 2004년도에 서해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어떤 남북 간의 합의와 이 선전물 철거 이거 두 개를 막교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 우리 선전물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광판도 있었고 확성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북한군에게는 위협적이었죠.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 변화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전단지를 이제 우리 그 탈북 단체들이 전단지를 날렸을 때 북한이 직접 폭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탄이 연천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하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네.
이제 사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천안함 도발 이후에 북한은 안, 자기는 안 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그런 걸 해서 오이사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그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걸린 거예요, 남북 관계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에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별로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천안함 사건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안함과 똑같이 지금 자기들이 전혀 그 발뺌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은 도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증이나 확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걔들은 북한이 그냥 지뢰를 은밀하게 매설하고 빠져나갔고 그 매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못했으니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나 안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내부가 천안함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사회 내부를 좀 지켜보다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공동조사하자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천안함 때도 그랬듯이 말이죠.
네.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조사를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천안함 TMZ에 또 우리 남북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뢰가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 지뢰가 어떻게 흘러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우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렇지만 도발의 효과를 거두는 지금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주변국의 태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기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목함지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미국의 대화 환경을 촉구는 이거는 이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목함지뢰 도발이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군사적
네.
긴장이.
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게 미국이 자기들한테 북한에게 좀 더 전향적으로 핵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태도로 나오고 육자회담에 자기들 압박 계속한다면은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대화 환경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 또 우리 정부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대북 저자세 정책 이걸 해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관계가 뭔가 좀 그 개선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금년 말까지의 이 남북 관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연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원래 과거의 신년사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북 관계가 한 두 줄 정도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한 몇 패러그램에 걸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연초부터 좀 좋아졌으면은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8월 이 시점에 와서 보면은 당장 앞에 을지훈련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을지훈련을 해야 되니까 을지훈련 중에는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도 네. 그랬습니다. 그럼 을지훈련이 끝나면은 당장 바로 직후에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제 9월 9일 정권 창건일 바로 전 1998년이죠. 98년 9월 8일 날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기 하루 전날 그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다 핵실험 위협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사일을 언제 쏠 거냐? 그러면은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난 세 번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반드시 두세 달 내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세트로 묶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금 정권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남북 관계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뭐 또 이제 정세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태도가 변화가 없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 정부는 지금 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통해서 관심을 사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이런 국면이라면은 남북 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북한 지뢰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결산한 의장 성명이 나흘 만에 공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년보다 강하고 또 분명한 우려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발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은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장관들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들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 9.19 공동성명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사용한 강조했다는 표현 대신 이번엔 촉구했다는 표현을 써 강도도 한층 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ARF 의장 성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 활동과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ARF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적시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에서의 외교적인 어떤 입지가 상당히 더 약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F 의장 성명은 아울러 참가한 장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떤 비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한국 정부 당국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이 부분에서 북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이상 징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한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인도적 우려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우려는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인권 문제를 포괄한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는 북한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ARF 의장 성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ARF 의장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커진 경각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지난 4일 아세안 10개국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을 명시해 안보리 결의 준수와 9.19 공동성명을 독려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을 실례로 꼽았습니다. 한편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양자 접촉은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 때 북중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악화된 양국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1명이 숨졌다고 UN이 밝혔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 4,0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재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4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도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협력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내 7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8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홍수 등 재난 피해 대비해 북한의 주민 2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를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품 세트에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이 포함돼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8월 3일에서 5일 사이 북한 지역에 장마전선이 머물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0일 VOA에 이 기간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 계속 좀 머물면서 그쪽에 각 북한 지역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린 그런 경우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한 3일 정도에는 지금 평양이나 남포 같은 경우에 한 100mm 정도 넘게 왔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강수량이 한 130mm 정도 됐어요. 8월 3일 날요. 네. 그다음에 남포 같은 경우에도 107mm. 그리고 저 위에 북쪽 끝자락에 중강이라는 곳도 100mm가 넘었습니다. 105mm 왔고요.
한국기상청은 12일과 13일 가끔 구름이 많고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도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N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21일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제30차 UN 인권이사회 일정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30차 UN 인권이사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 행사가 아니라 본회기에 속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3월 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그리고 관련 문제 등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30차 이사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이 토론회와 관련해 각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 관련 기구, 각국 인권위원회 등과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응식 북한 외무성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 달 21일 북한인권 토론회에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두 보고도 지난 3월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 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이드 라하드 아르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워싱턴 뉴스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BOA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들 간추려 주시죠.
네,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 가치를 1.9% 가까이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밀수된 식품을 대량 폐기하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미국 달러당 6.298 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어제의 기준 환율인 6.1162 위안보다 1.9%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올린 것은 이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위안화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하루 만에 1.9% 가까이 평가절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율 인상이 결국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반대로.
네.
자, 그런데 1.9%라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0.7%를 내린 것이 최대로 내린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2배 이상 되는 큰 폭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어서 하루에 최대 2%까지 환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거의 최대폭으로 조정을 한 거죠.
예, 그렇네요. 왜 이런 조정을 한 걸까요?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앙값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위기의식을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네,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3%나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또 최근 중국 증시도 폭락하면서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폈지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출 부양을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미 여러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고 이제는 위안화 평가 절하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그만큼 중국산 상품이 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엔 결국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일회성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란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국통화의 평가 절하 경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의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추가적인 자국 통화 평가 절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 그동안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변화를 보인 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한 건 수출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경제 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국 소비를 늘리고 외부의 직접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격적으로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무역 지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기반 통화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예.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무슨 뜻입니까?
네, IMF 국제통화기금은 어떤 나라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고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급하게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이 특별인출권은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이 특별인출권은 출자한 돈이 많을수록 높은데요. 중국은 관련 출자금이 4% 정도고요. 여기에 위안화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화는 42%, 유로화는 3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IMF 보고서는 이를 위한 조치를 내년 9월 이후로 미룰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 거래를 더 개방하고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인민은행의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제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를 했군요.
네, 그리스 재무장관이 11일 밝힌 내용입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장관은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이제 사전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의 조율만 남았다면서 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칼로토스 장관이 이끄는 그리스 정부 대표단과 국제채권단 대표들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아테네에서 밤을 새워가며 협상을 벌였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기초 재정 수지 목표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국내 총생산 GDP의 0.5% 수준, 그 후년에는 1.75%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또 2018년에는 장기 목표치인 GDP의 3.5%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네, 미화로 최대 9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최종 타결이 이뤄지면 그리스 의회가 13일, 유로존 회원국들은 14일에 관련 표결을 가질 전망입니다.
네. 표결을 가지는 걸 보니까 그리스 의회 승인이 필요한 그 절차인가 보군요.
예,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조치도 세부 사항을 빼면 대부분 국제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전 조치의 내용은 세제와 사회복지제도 개정,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 국유재산 매각 등인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스가 뭐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게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 규모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5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앞서 두 차례 구제 금융으로 지원받은 액수가 2,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리스 정부는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 긴축 정책과 경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내에서는 이 채권단이 요구한 조치가 너무 가혹하며 오히려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가 지난달에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은행들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이번 합의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리스의 새로 들어선 좌파 정부가 재협상과 채무 감축을 요구하고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죠. 국가 부도 사태의 위기가 높아지자 그리스 정부는 3주 동안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현금 인출기를 통한 현금 인출 액수도 하루에 미화 60달러 정도로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그리스가 독일 등이 제시한 긴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요. 이제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밀수된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먼저 이번 조치가 취해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동부 내전 사태에도 개입하자 미국 등이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도 보복 조치로 서방의 농산품과 식품 대부분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서방에서 밀수되는 식품들에 대해 폐기 조치에 나섰습니다.
예, 관련 보도 장면을 보니까요. 정말 막대한 양의 식품을 폐기를 하고 있더군요.
네, 서방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치즈와 베이컨, 과일 등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면서 대량 폐기하는 장면이 보도됐는데요.
예.
러시아 당국이 촬영해서 공개한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 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며칠 동안 이미 350톤 분량의 밀수된 식품들을 압수해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식품 당국은 밀수된 식품들은 러시아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서 압수와 폐기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 소각로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러시아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재 조치의 완전한 이행 외에도 식품 안전과 부패 척결을 이유로 들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끔찍한 기아를 경험한 지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러시아 정교회 사제의 공개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당국의 음식물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과거 기아를 경험한 장년층 시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먹을 수 있는데 왜 버리냐 이런 비판인데요.
네.
그래서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인터넷 탄원 웹사이트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압수한 음식을 폐기하지 말고 빈곤층 등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시내의 식료품점에서는 러시아산을 먹으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서방에서 밀수된 식품에 제재 대상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크렘린궁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였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은 조금 완화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크렘린궁 대변인은 온라인에 제기된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신의주는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고 최저 21도,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 17도, 최고 29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 역시 구름만 조금 끼겠고 최저 23도, 최고 31도. 개성은 구름이 하루 종일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역시 하루 종일 구름량 많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5도. 장진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 11도,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최저 15도, 최고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구름량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20도, 최고 26도의 분포 되겠습니다. 원산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최저 23도,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앞바다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m, 그리고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는 0.5m, 그리고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캐디 미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캐디 장관이 날 뉴욕에서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란 핵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동맹국들에게는 제재를 하라고 할 경우 미국은 신뢰를 잃고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란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9월 중에 이란 핵합의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란 핵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1일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절하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주가와 석유 가격은 11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구글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인 래리 페이지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지주회사 알파벳을 세우고 자신과 공통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이 회사를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인도계인 순다르 피차이가 맡게 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검색 엔진 구글과 구글 글래스, 그리고 무인 자동차 사업을 총괄하는 구글엑스 등은 모두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중국군 14만 명이 서부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대규모 군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청도 군사 지역에서 지난달 실시된 공동행동 2015 훈련은 육해공 상군 합동으로 벌이는 훈련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군 규모는 230만 명에 달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훈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에도 영웅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이 같은 훈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인 대다수는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과 관련해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넣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또 어느 한쪽을 택해서 답할 수 없다는 반응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압델 알주베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장관 회담 뒤 바사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라사드 정권의 운명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수니파 무장세력 ISR의 승리를 돕는 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주베르 장관은 수니파 극단주의 ISR이 세력을 확장한 것은 아사드가 자기 국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라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달 전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감시선을 파견했었다고 필리핀 정치인이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체딜로 의원은 11일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중국 해양경비선이 제2 토마스 솔로 명명한 모래톱 가까이 접근했었다고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해군 병력 일부가 인근 시에라 메리데에 상륙해 배치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99년 필리핀군이 임시로 마련한 전초기지입니다. 아체들로 의원은 또 중국 감시선이 정박한 것은 한 달 전이지만 현재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여의 현지 특파원은 아체들론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군사당국자와 접촉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